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 전하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분명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무려 38년이나 강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곧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돌아보며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동일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신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용을 그 사람의 믿음성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할 때도 요즘에는 1000점 만점으로 해서 그 신용 점수가 조회가 다 됩니다. 그 사람이 1금융권에서 신용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체를 하지 않고 신용관리를 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의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는 게 참 어렵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하고 서로 오랫동안 손발을 잘 맞춰와서 신뢰관계가 잘 쌓여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또 일의 효율과 능률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잘 쌓여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신뢰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만 서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신뢰관계가 늘 굳건해야 함을 힘주어 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부터 시작됩니다. 27장과 28장을 보면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열두 지파를 여섯 지파씩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12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과 저주의 선포가 끝나면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선포해야 했습니다. 12가지 저주를 낭독했을 때 아멘 하며 그렇게 동의하며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과 30장에서는 38년 전에 시내산 언약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갱신되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되어 각지로 흩어진다는 암울한 내용이 있지만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소망의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사자성어로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사자성어입니다.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내용인데 바로 이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계속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모세는 힘주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돌아보며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동일한 잘못을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은 28장의 복의 내용들과 29장의 저주의 내용들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주를 받아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끝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긍휼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가 70년 만에 해방됨으로써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내 버리시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꾸지람을 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세는 28장과 29장에서 복과 저주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쫓겨난 곳에서 하루하루 괴롭고 힘든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뎌져 쫓겨난 이유조차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다른 나라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돌이킨 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다시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즉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데려오기 힘든, 도무지 회복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은 실천적인 삶으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참 회개를 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범죄함이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교구를 분들을 섬기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던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우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하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열국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얻게 된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며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궁극적으로 차지할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땅에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음을 공표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례를 그 베리트 물이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는 언약을 뜻하고 그 물이라는 것은 음경의 기두위를 덮고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할례라는 말은 그 음경의 포피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음을 뜻하는 흔적을 평생 동안 몸에 지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깨질 수 있는 뭐 돌판이나 뭐 찢어질 수 있는 그 파피루스 그 종이가 아니라 신체 중에 가장 은밀한 부분에 표시했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파기할 수 없는 바로 계약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비롯한 집안 모든 남자의 포피를 배웠습니다. 할례 예식은 가능한 최소 10명의 유대인이 모여서 시행했는데 레위기에서는 생후 8째 날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벨 것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유대인을 식별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그 경멸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 계약의 흔적을 몸에 지닌 할례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심어주셔서 새 언약 아래서 새 백성으로 영원히 삼으시겠다는 은혜의 선포로 볼 수 있습니다. 시온 성경에서는 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저주를 이스라엘의 적군들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주변의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는 저주가 임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군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를 더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기뻐하신 것처럼 비록 범죄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자주 반복적으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을 제대로 지켜야 국민으로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30장의 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준수가 혹독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쉬운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15절부터 말씀은 30장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각각 극명하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들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너무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이것을 하늘과 바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현재의 삶과는 동떨어진 하늘과 바다에 있는 것이라면 너무 멀리 있어서 현재 삶 속에서는 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어떻게 지키고 따라야 할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늘이나 건너갔다가 돌아오기 힘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듣고 따르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 속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교훈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학생들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모르는 아이들에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같은 대순진리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뭐라 말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들과 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또 아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럴 때 할아버지였으면 아빠는 어떻게 했겠냐고 하면서 그런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만두라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제 마음에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있다가 보이면 계속해서 뭔가 이해하기 하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깨닫기 어렵고 지키기 힘든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리석은 인간도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삶으로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였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말씀을 바로 주셔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갈팡질팡하고 어렵게 느껴지도록 한 게 아니라 인간인 모세를 통로로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으며 또 그분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가까이 있으며 실천하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도 가까이 또 붙잡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모세는 여기에서 극단적인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하의 길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만을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극단적으로 상반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사망과 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풍습이 남아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방신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다시 생길지도 모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산다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19절에서는 언약 체결의 필수 요소인 증인이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법률 문서는 의뢰 증인 명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뭐 국제조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서에는 양국의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으며 또 어떤 문서에는 해당 문화권 내에 있는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언약의 증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산, 강, 뭐 샘, 바다, 하늘과 땅, 바람과 구름 등 자연계의 주요 구성 요소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약에 증인으로 등장한 여러 신들이 언약 위반 행위를 처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증인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이스라엘과 후손들, 세상 모든 사람이 증거할 수 없을 때는 천지가 증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을 앞세워 다시 한번 사망과 하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여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마지막 20절에서는 복받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뭐 이성 간의 사랑은 뭐 이렇게 부모가 뭐 말려도 뭐 사랑에 빠져서 뭐 여자친구에만 집중하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하며라는 그 원어의 본래 의미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려고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이 뭐 책 같은 거를 보면서 읽거나 뭐 요즘 보면 큐브 맞추기 같은 걸 많이 하던데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그 집중되어 있으면 뭐 아빠가 뭔가 물어본다거나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귀를 막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창문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지하라는 원어의 본래 의미는 뭐 달라붙다 혹은 뭐 들러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님께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아빠인 나에게 오지 않고 뭐 다른 아저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장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장수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신명기 30장 2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생명과 복이 따를 것입니다. 영원한 증인인 하늘과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예정된 복이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거듭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복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보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똑같은 그 교과서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도 그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배운 대로 자기가 그것을 그 예습이나 복습을 하지 못하고 배운 대로 그것을 적용해서 시험 보거나 이런 것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정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물어봐도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것들이 끊이지가 않는데 그냥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들 별로 모르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갖고 또 잠은 푹 잘 자고 또 맵고 뭐 짠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소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제 삶 속에서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을 또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인생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 지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주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길인가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께만 착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당장에는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뿐인 쾌락과 만족은 반드시 나중에 끝없는 고통과 허무감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때로는 참 혼돈하고 때로는 참 공허한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채워주시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